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 문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 통일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연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 문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5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전쟁 74주년 행사에서 북러 조약 체결을 비판한 연설 들어보시죠.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내용상으로 보면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이 회담에서 북러 양국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평가 그리고 우려를 최고 통치권자 차원에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의 합의 이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한 조약으로 인해서 상호 군사 협력이 이 한러 관계에서의 레드라인을 거의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고요. 이와 함께 그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중에 그 하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방침을 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겁니다. 물론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은 이 한국과 러시아가 각각 최고 통치권자 차원에서 이 상대방을 향해서 날선 비판 그리고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실무진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 한러 관계의 상황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현재 러시아는 비우호국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수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한국과 러시아는 북러 조약 이후 매일같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양측이 어떤 메시지와 경고를 주고받았는지 최영기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과 러시아의 경고 발언은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은 양국 군사동맹 관계를 약 28년 만에 복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북러가 이런 조약을 체결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20일 그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식량이나 무슨 인도적 지원 이런 것만을 해왔는데 그런 입장을 바꿔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최초로 밝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같은 날입니다. 당시 그 푸틴 대통령은 그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이제 거의 마치고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살상 무기를 그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주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실 거고 이것은 한국에게 대단히 나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그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그 KBS에 출연을 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러시아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제 6.25 기념식에서 북러 조약에 대해서 시대 착오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히 비난을 했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26일 날 그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치명적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런 그 경고를 했고요. 이어서 러시아 외교부의 그 루텐코 그 외교차관이 이도훈 모스크바 주재 그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한국 정부는 그 대결적인 정책 노선을 그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다음에는 그 러시아 그 또 다른 외교 차관이 비우호국 한국도 지금 비우호국으로 돼 있는데 비우호국과는 그 외교 관계를 격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경고와 촉구 이런 것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ICBM과 잠수함, 전투기 같은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느냐 여부인데 윤국한 기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미리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이 전문가들은 네. 이미 한국과 러시아 모두 그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러시아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태 아닙니까?
네.
게다가 이 그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그런 무기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 당국에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이 북한도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미 이런 말씀하신 ICBM이나 잠수함 이런 초정밀 무기와 장비들의 말하자면 지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미국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목할 점은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회의에서 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등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요구나 요청이 서방국들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토 사무총장이 이미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 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이 포탄 등을 북한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첨단 군사장비나 무기 제공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우크라이나와 북한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이런 그 추가적인 살상 무기 또는 첨단 무기 지원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건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인데 북러 조약 이거 앞으로 계속 큰 문제가 될까요?
네, 북러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은 그 이거에 둘러싸고 이제 그 외부에서는 다소 상반된 그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약 4조에 자동군사 개입 조약 등 그 거의 뭐 군사 동맹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군사협력, 외교안보 이런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그 신중하게 심각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것은 그런 내용과 조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같은 그런 내용이 그 채택된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각자 그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그 자동 개입 이것을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보 조항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침공을 받아서 즉각 좀 개입해 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좀 두고 봐야겠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전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한테 이제 무기를 주느냐 이것이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지금 전쟁하고 정신이 없는 나라가 북한에게 자신들도 필요한 그 전투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를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이 체결된 것도 문제고 이것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2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북한보다는 한국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제력, 투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상반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상황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따른 그런 후속 여파로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것은 단순히 이번 그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리고 군사협력 강화 합의에 따른 것만 아닙니다. 이 그동안에 꾸준히 이 북한 내부에서 사실 한국을 겨냥한 그 선제 핵 사용 주장이 나오고 또 핵무기 이것을 헌법에까지 법제화하는 등 사실상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자신들이 주장하면서 이 한국을 겨냥한 말하자면 핵 위협도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마당에서 한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자체 핵 무장론 아니면은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요번에 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그리고 조약 체결을 계기로 이 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네. 한국민의 70% 정도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도 최근에는 여기에 말하자면 부응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당대표 선출을 앞둔 집권 여당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갈 경우에는 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 이상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이 핵무장을 위해서는 사실 국제사회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로부터 탈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 등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자체 핵무장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선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면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4일 워싱턴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elegation.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캠벨 부장관은 한국은 자체 핵무장은 필요 없고 미국의 핵우산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서 이미 그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대응하자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고요.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022년이죠. 2022년 5월에 한미 그 정상회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계속 확장 억제를 강화를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이 거의 완성 단계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캠벨 부장관이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한미 확장 억제를 계속 좀더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강화하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재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존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건 하나는 이날 행사에서 재밌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있었는데요. 이 후커 보좌관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 워싱턴 정부에는 또미 의회에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번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재배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뭐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은 아마 그 확장 억제 또 전술 핵무기 재배치 이런 문제도 포함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워싱턴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캠벨 부장관이 언급한 워싱턴 선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강화된 핵 억제를 제공한다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워싱턴 선언에서 또 중요한 맥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에 대해서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핵 억제를 제공하는 대신에 한국은 말하자면 NPT에 따른 핵무장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국한 기자, 이 캠벨 부장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이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해서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캠벨 부장관의 발언,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캠벨 부장관은 중국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중국이 러시아와 이 대북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다. 이런 전제하에서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방 측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또 앞으로도 경제 발전 등을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미국 등을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이 북한과 러시아와는 입장이 좀 다르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이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이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군사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잖이 우려하고 있고 또 흔쾌히 동참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은 지금 러시아와 경쟁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 지금 그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러시아와의 삼각 연대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나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견해가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영기 기자, 이 미국의 전문가들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문가들마다 뭐 다 성향이 틀리고 뭐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요. 평가가 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뭉뚱그려서 보면은 북러 조약이 체결이 됐지만 너무 그렇게 그 한국과 미국이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러 간의 이제 조약은 체결됐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문서로 나와 있는 거고 도대체 그런 북러 간에 어떤 군사적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무기 교류라든가 뭐 군사 연합 훈련을 한다든가 어떤 기술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직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 그런 평가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미 간의 결속이 훨씬 그 북러 관계보다 강하다. 주한미군이 그 2만 8천 명이나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반면에 북러 간에는 문서는 지금 덜렁 서명은 됐지만 이런 구체적인 일을 담보하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러 관계보다 한미 동맹이 훨씬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확장 억제 또 북한에 대한 억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들 그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6일 오전 5시 30분쯤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실패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 미사일 총국은 담화를 내고 미사일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사실 전문가들도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북한과 한국 모두 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번 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한국군은 이 북한이 그 발사 징후가 포착된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줄곧 자세하게 이것을 말하자면 감시, 모니터링한 상황들을 언론에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북한의 시험 발사가 실패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반면에 북한도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공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그 실제 성패 여부가 좀 다시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목할 것은 사실 북한이 근래 들어서 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에 실패하면 그동안 그 과거와는 달리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인정하고 문제점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군사정찰위성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을 때나 이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 때 이때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곧바로 실패한 사실을 공개하고 추후 재시험 또는 재발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북한이 이제 지난 5년 동안 국방 현대화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이런 그 실패가 이게 말하자면 미사일 개량이든 새로운 신형 무기 개발 등에서의 실패가 별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담화를 보면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최원기 기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좀 북한 당국이 중국식 표현을 써서 좀 표현이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라는 것은 한국에서 쓰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아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입니다. 이건 역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ICBM이 이제 고도화 좀 정밀화되면은 한 개의 미사일에 그 하나의 핵탄두만 탑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탄두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 만든 ICBM은 하나의 핵폭탄만 탑재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나중에 그 실전 배치한 미니트맨 3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ICBM에 여러 개의 그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개의 ICBM을 갖고도 적국의 그 여러 도시를 그 파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효율적인 그 무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ICBM 분리가 가능한 ICBM을 쏘게 되면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거기서 탄두가 뭐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분리됐다가 각각 개별 목표로 향해서 가서 타격을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북한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외부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요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아직 미국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국한 기자, 북한이 극초음속 예.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미국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 미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이것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이란도 그 근래에 들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 북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2021년 9월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처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화성 8형으로 명명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 8형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이 성능과 기능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 극초음 속의 미사일,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미사일은,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다 초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활강의 문제입니다. 일반 미사일과는 달리 최고 정점에 달한 다음에 낙하할 때 활강을 하면서 또 변칙, 말하자면 비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요격,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7차 살포를 했는데 앞서 한국의 탈북단체가 북한에 풍선을 보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이제 말씀대로 7차례 보내면서 그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맥락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 예외 없이 여기에 상응해서 오물풍선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7차 살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일 그 한국의 탈북민 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발송했다고 발표한 데 대응해서 살포한 것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7차례 이상 오물풍선을 한국에 보냈는데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예전하고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28일부터 7차례에 걸쳐서 수백 개의 그 오물풍선을 한국에 보냈는데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한 3차부터 보면은 그 전에 1차, 2차까지는 말 그대로 그 오물풍선, 방송에서 이런 말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야말로 무슨 비료, 똥, 오줌 이런 것을 섞어서 저 그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부터는 똥과 오줌 이런 것은 없고 대부분 종이, 폐비닐, 못 쓰는 쓰레기 이런 것을 보낸 것이 하나의 그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26일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대가 7년 만에 해상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윤국한 기자, 이것도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게 이제 남북한의 경계지대, 비무장지대라든지 적경지대, 또 북방한계선 이런 지역에서 이제 군사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인데요. 이 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데 따라서 한국의 해병대가 7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펠트함이 22일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미한일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최영기 기자?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그 22일 날 부산에 입항을 했고요. 이어서 그 27일부터 벌써 그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27일에서 29일까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해군, 그리고 한국 해군, 그리고 일본과 함께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의 그 훈련을 했는데, 이것은 그 해상, 수중, 공중은 물론이고 사이버 영역까지 그 훈련하는 굉장히 다면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그 한국 군답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통일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26일 2023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종교 자유 탄압 상황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과 고문, 체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았던 곳인데 어쩌다 이렇게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 됐을까요?
예, 사실 그 평양은 북한 당국은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뿐만 아니라 인권 탄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은 유엔의 발표를 인용하자면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요. 상황은 시간이 가도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 일각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이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수령 일당주의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김씨 일가의 통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종교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압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 북한과 같은 수령 체제에서 유일한 게 지도자 한 명만이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든 어떤 것이든 신을 추앙하면서 숭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종교를 갖는 것은 금지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현실입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1411건의 종교 탄압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여전히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 북한의 기독교가 거의 말살됐다 이런 입장이 많았는데 지난 한 10년, 20년간 꾸준히 탈북자가 늘면서 조금씩 실태가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나왔습니다만은 인권 보고서에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약 몇만 명의 종교 혐의로 사람들이 갇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지난해 나온 통일부 보고서를 보면 2017년에 한경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다가 12명이 처벌됐다 이런 게 있고요. 또 2019년에는 지하교인 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와 규모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과거 로마 시대처럼 지하로 들어가서 은밀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편 한국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를 했는데요. 윤국한 기자, 이 보고서에 예. 따르면 북한 당국이 남한 노래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처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남한 노래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고 광범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통일부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탈북한 남성의 말하자면 증언을 토대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황해남도의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한 지난해 탈북 남성이 그 당시에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소개한 내용은 괴뢰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 처형된 주민들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주민의 탈북민의 증언이 상당히 말하자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북한 인권보고서에 포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통일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의 배경과 의미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최연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